에스겔 43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1120년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인사가 좀 길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누어 주며 삽시다. 인사로만 그치지 마시고 호주머니도 여시고 또 기도도 좀 열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2017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새해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예배였습니다. 인생의 제1을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물어봅니다.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영적인 방랑자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그리고 청소부가 되어도 의사가 되어도 교사가 되어도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 마시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면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엉뚱한 일 하다가 문제만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대1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비전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몇 번이냐 하면 1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네 개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셀 가족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모임은 엉뚱한 모임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서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가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도 왜 나만 섬기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보내고 나가고 보내고 기도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나도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전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 벽두에 이와 같이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무엇인가, 무엇이 예배인가? 성경에는 대표적인 예배 실패자가 나오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홈리와 비누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다뇨. 여러분, 멸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로 해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를 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다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서 있지만은 여호와를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저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천국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인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서 주리라 한 그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면서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맹세했던 그 천국을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다. 이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짜 제사장이었느냐, 척하는 제사장이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제사장이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더라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줄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진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목이 부르셔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도 그것이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직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그 직분에 관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그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1일 첫째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도 똑같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을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강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까지 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목사들의 타락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 이상이 죽어나가는 이것은 이것이 어찌 짐승들의 일입니까? 사람들의 일이죠.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목사들의 타락성을 보아왔고 교회가 하나님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참고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빨리 예배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있으면 바로 이어서 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우리는 도덕적인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존경해하던 목사님들, 그 사회의 지도층, 어른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씀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죽이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년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젊었을 때의 모습이 가식적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던 그 모습은 진짜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회사가 번성하고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죽이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노래마다 죽었다가도 일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 나는 나를 쳐서 죽이노라,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촛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예배를 수종들다고 하면서 예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저랑 늘 같이 있죠. 그러니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호와의 예배를 열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1번 순위가 바로 저와 우리 목사들입니다. 교역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장로님들입니다. 세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가대원들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기도들이 되게 느껴집니다. 죽었으면 죽은 분도 느껴지고 살았으면 살아있는 분도 느껴지고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서보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첫 번째가 교역자들이고 두 번째가 장로님들이고 세 번째가 성가대원들이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자입니까? 어떤 것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벳 에돔의 예를 잠시 들고 싶습니다.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다윗의 눈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법궤를 내가 있는 이 시온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을 했고 국민들을 다 모아서 길가에 도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어오고자 했지만은 이 법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메어오고 됐지만은 제사장들은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싣지 말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라, 그렇게 해서 옮기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어서 옮기려고 했지만은 제사장들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법궤를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제사장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웃사가 제사장 웃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즉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웃사가 아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술에 싣고 가자. 여호와의 법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다가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다윗이 두려웠고 분노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에게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매어 가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느냐. 이 큰 행사, 그 행사를 다 망쳐버린 것 아닙니까? 다윗도 두려워서 법궤를 길가에 있는 오벳에돔, 그는 레위인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가져다 놓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잘못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어서 조심조심 집으로 메어가서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온 가족이 조금 전에 웃다가 즉사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다윗 왕도 무서워서 메어가지 못한 그 법궤를 지금 우리 집에 모시고 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단장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마음을 단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이 단장이 되다가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는 아이들이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존댓말을 쓰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일어나면 아침에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댓말 안 쓰죠. 아빠 잤어? 아빠 일어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 일어났어? 근데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말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녁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면서 가족 간의 예의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다워졌고 자녀는 자녀다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경은 온통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에 가 있었는데 드러나는 현상은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온 집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양떼에게 복을 주셨고 기업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자녀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벳에돔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역대상 26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녀들은요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도 평가를 받고 하나님에게서도 평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만 다 모아도 아주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2명. 예. 여러분의 자녀가 62명이랍니다. 그 62명을 다 데리고 교회를 한번 와보십시오. 한 가정당 62명씩.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오벳에돔의 아내와 자부들이 쑥쑥 아기를 잘 낳는 것이고 이 자녀들이 장성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눅이 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무려 6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다면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그러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대로 걱정이 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 돌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자녀로 직무를 잘하는 자녀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누가 제거하고 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그들은 음란을 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내게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배자가 안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기고만장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오벳에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뜻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뜻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윗이 뜻을 세웠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도 이것이 거룩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으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리라. 이런 뜻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리라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만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뜻을 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일평생 찬양을 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는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자였다. 노래하는 자였다. 그는 뜻을 정해서 노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는요 다윗이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죠. 아무나 그냥 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복을 잘못 주면 복과 함께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올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몇 가지 뜻을 정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첫 해에, 첫 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라는데 매일 성경을 읽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로 뜻을 정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동안에 성경을 다독하기를 많이 권고를 해드렸는데 다독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많이 읽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루에 세 장씩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세 장씩은 꼭 읽을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세 장씩 읽으면서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하면서 주석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앞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독을 하면서 때로 줄도 쳐가면서 대충대충 읽지 마시고 정독을 하면서 읽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고 싶죠. 솔로몬의 지혜도 가지고 싶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매일 세 장씩 읽으시는 것을 읽으시고 특별히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이 시편에는 다윗의 기쁨도 녹아있고 슬픔도 녹아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아주 어려운 순간을 닥쳤을 때 지은 시도 있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감성이 고스란히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너는 노래하는 자였다 하면서 가슴에 꼭 안아주셨겠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감성을 여러분 회복을 하시려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1년 동안 이 시편을 하루에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장이죠. 한 달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0일이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5장 읽으면 30 곱하기 5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150이 나오죠. 그러면은 1년에 시편을 12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12번을 1년에 읽으면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 시편의 눈물과 기쁨과 그것 모든 것들이 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을 할 수가 있고, 노래가, 시편은 노래죠. 노래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려면은,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1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몇 장을 읽으시면 되냐 하면은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왜? 오늘이 1일이니까. 내일 모레는 3일이죠. 그럼 몇 장 읽으면 되냐 하면은 3장을 펼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지혜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바로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네요. 뱀처럼 지혜로우려면요, 지혜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혜서를 날마다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1년에 이 잠언을 1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찬송을 하는 분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눈물도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들어가야 될 것과 나와야 될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평생 드리기로 작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다고 해서 새벽 예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 나를 닮았니?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를 늘 하셨는데, 새벽 예배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이런 언제가 좋겠습니까? 집사님, 언제가 좋겠습니까? 월요일, 그러면 월요일만이라도 나오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여러분, 불금 보내지 마십시오. 불금이 뭔지 아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저녁을 왜 불태웁니까? 저녁은 뭐 해야 됩니까? 밤에는 뭐 해야 되죠? 잠들어야 됩니다. 자야죠. 밤에 잠을 자시고 토요일 새벽에는 그래도 좀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새벽 예배 안 한 거 후회할 겁니다. 그것도 힘들면은 있는 위치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정체성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 노래하겠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노래는 하루에 밥은 세 번 먹죠. 하루에 밥을 세 번 먹고 나면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세 번씩 밥을 먹으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맨날 밥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 노래를 몇 번 하면은 나는 매일 노래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세 번이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16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일곱 번. 여러분 입에 노래를 좀 달고 사십시오. 찬양하면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오늘 제가 성가대원들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밝은 분을 제가 몇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늘 노래하십시오. 성가대원들 노래 많이 하시고 하루에 몇 번 하시라고요? 일곱 번. 밥을 하루에 세 번 먹으면 맨날 밥 먹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일곱 번씩만 찬송하면은 노래하면은 나는 늘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2017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1년이 더 다가온 해입니다. 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